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상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상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은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몸의 면역이 면역이 강하면 웬만한 병들은 다 이겨내고 우리 몸에 또 특히 병균을 잡아먹는 이 백혈구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암세포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이 내추럴 킬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수많은 암세포가 생겨나지만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내추럴 킬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자기가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세포를 놓치면 잡아먹질 못하면 그게 몸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암세포가 되어서 점점 커져가는데 면역이 뛰어나면 우리 몸에 병균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면역 체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에이즈라고 부르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병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 죽여 버리는 거,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공권력이 무너진다면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있고 범죄를 하면 경찰이 그걸 또 잡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돌고 이래서 치안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안정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는 총기 사고가 없잖아요. 총으로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이 총기 반입 자체가 안 되고 불법 총기가 이렇게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해외 여러 나라에 보면은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채나도 총기로 인하여서 살인 강도지, 뭐 필리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봐서 그냥 친근한 나라고 그냥 안정된 나라처럼 보이도 막상 그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총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인하여서 총으로 인하여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이즈라는 병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이 경찰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공권력이 무너지면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치안이 무너지면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체계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슨 병이 들어오든지 그 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병 하나 들어와도 그게 큰 병으로 발전되어서 병으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무서운 병이 에이즈인데 여러분 마음에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치 면역이 약한 것과 같아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강하면 면역이 강해서 어떤 병에 걸리든지 그 병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형편이 오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여러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인천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나오는데 제가 한참 이제 계속 상담을 해 나가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데 뭘 느끼냐면 이분들이 주일날 전하는 말씀을 안 듣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담을 거의 대부분이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다시 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날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벗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 마치고 나서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상담을 하는 사람하고 기다렸다가 순서를 기다렸다가 늦게 상담을 하는 사람 몇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빨리 상담받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늦게 상담받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들을 때 마치 100m 달리기 준비하듯이 예배 마치면 빨리 상담받으러 가야지 빨리 가야 빨리 줄 서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구나. 그래서 제가 양육반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총알같이 달려와가지고 줄 설 필요가 없도록 양육반을 하면은 줄을 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별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걸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상담을 해보면 이제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라 뭔가 좀 발전성 있고 또 진취적인 상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 전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담이었는데 결국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몸에 뭐 비타민 A, B, C, D가 필요한지 칼슘이 필요한지 탄수화물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우리 몸에 3대 에너지원이 뭔지 몰라도 만나만 먹으면 그 안에 모든 성분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힐링 콘서트를 했는데 주일 저녁에 힐링 콘서트를 하냐 아니면 토요일날 하느냐, 주일 저녁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또 연합 예배를 드리면 안 갈 수도 없고 또 이런 행사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자고 했습니다. 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토요일날 그냥 하자고 했는데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또 임원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가 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가 봐요. 그날이 한일 축구 결승전 하는 날이었는데 참 제가 보기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다. 너무 복된 교회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리 오로지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축구 결승전만 아니고 또 다른 결승전도 있었다면서요. 뭐 또 했습니까? 아, 야구도 했습니까? 아, 예. 그 제가 축구 결승한다고 들었는데 에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몇 있다고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야구를 더 좋아하는데 야구 결승전 한 줄 알았으면 행사를 어떻게 좀 조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아 이제 또 그건 또 몰랐습니다. 또 뭔 결승전 또 하나 있다면서요? 배구했습니까? 아 예, 참 그런 세 가지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힐링 콘서트에 와서 새로운 분들도 초청해 오고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고 아, 어제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야, 이 좋은 걸 우리가 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지? 그래서 작년에서도 오늘 이번 모임에 앞으로 작년에서 주관해서 작년에서 모든 행사 준비하고 사회 보고 작년에서도 한번 하고 청년에서도 한번 하고 부인에서도 하고 직장 다니는 부인 자매님들도 한번 하고 실버에서도 한번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예배당을 줬고 이 좋은 무대를 줬는데 아깝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또 많은 진보가 올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어제 힐링 콘서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어려움 다 이기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12절 말씀에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뭐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 여러분 그건 타락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과 함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힐링 콘서트의 주제가 마음 여행이라는 주제로 힐링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읽으면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서, 아, 사무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엘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구나.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또한 이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는데, 아, 엘리의 아들들이 행동한 그 행동이 여호와 앞에 이들의 죄가 심히 컸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구나. 그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게 뭐냐?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걸 멸시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또한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왔다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마음이 말씀과 함께 흘러가고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제가 왜 말씀 안 듣냐고 지적하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앉아서 들었죠. 근데 말씀에 반응이 안 되고 말씀에 화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앉아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과 같이 함께 마음이 이끌려가고 말씀 속에서의 이 마음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말씀에 젖지도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시간인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말씀을 안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서 조별로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훈련을 한번 하라고 쭉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듣고 조별로 모여서 들은 말씀을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걸 시켰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신앙 쪽으로 발전을 하냐면은 깨닫는 신앙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말씀과 함께 쭉 같이 흘러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쭉 들으면 그 중에 뭐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깨닫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뭐 들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은 10분만 들어도 깨달은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듣다가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거 하나 깨달으면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신앙이에요.
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이 깨닫는 신앙을 다 좀 좋게 표현을 하면은 말씀에 은혜 입는 신앙, 아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마음이 말씀과 함께 쭉 같이 흘러가는 것하고 뭘 하나 깨닫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과 같이 쭉 흘러가면 그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면역을 훨씬 더 강하게 길러줘요. 깨닫는 신앙은 순간 은혜 입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말씀에 젖지 아니하고 마음이 말씀과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내 마음이 같이 말씀과 여행을 가야 되구나. 어제 주제가 마음 여행이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가든 목적지를 어디로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아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도 부정적으로 마음에 여행을 늘 부정적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마음이 믿음의 세계로 여행을 가면 믿음 편으로 마음을 옮기면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신앙은 특별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 특별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서 신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가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민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 당시 제사 의무를 조금이라도 적게 지고 있는 서민청의 여자들에게 기독교가 전파가 빨리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옛날에는 여자는 많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까막눈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전통 교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한국처럼 교단 많고 교파 많은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장로교 안에도 120개 교파가 있다면서 크게 나누는 뭐 고신이니 합동이니 뭐 이런 예장이니 기장이니 이런 것 말고도 그 안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교단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나누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 목사들이 설교를 잘합니다. 보면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 몇 번 읽어봤냐고 하면 다들 자신이 없어합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기 위해서 아마 케냐 구석구석을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배낭을 메고 산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CLF 목회자들을 초청해오고 목회자 모임을 위해서, 그 당시 CLF라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목회자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목회자들만 모여있는데 한 5, 60명 되는 목회자들 모여있으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신구약 한번 다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세 명 내지는 서너 명밖에 손을 안 들어요. 한번 성경 한번 읽는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은 목사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름 설교는 잘합니다. 들은 이야기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엔 해외를 갈 때마다 꼭 CLF 모임을 하고 오는데, 네팔에 가서 또 CLF 모임을 했었는데, 네팔에 가서 CLF 모임을 하면서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이야기하기를, 네팔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 몇 명이나 되냐 물어보니까 한 300만 명쯤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은 그 인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나라에서, 나라라서 힌두 나라인데 원래 인도였는데 뭐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어느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병길 목사님에게, 내가 한국 들어가면 바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CLF를 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그 기독교 지역에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CLF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했는데, 이번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또 CLF를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좀 특별한 나라인데,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가 있는데, 동말레이시아는 기독교주고 서말레이시아는 모슬렘 준 거예요. 그래서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라고 서말레이시아에 있고 두 개의 어떤 그런 정부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중앙정부에서 장관이 새로 바뀌어서 동말레이시아의 청소년부 장관에게 이제 뭐 좀 잘해 뭐 보자고 이야기를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장관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 했대요. 장관님 직접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 정도로 이제 나라가 두 나라인 거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쪽에 이제 중앙본부의 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이러면 이 한 나라지만은 서로 왕래를 하려면은 비자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럼 장관이 비자 신청한 비자 안 줘버린대요. 그럼 방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말레이시아는 모슬렘이니까 동말레이시아의 이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입국할 수 없도록 허락을 안 해준대요.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 다 들어있는데 어쩌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나라가 좀 특별한 나라예요, 보면은. 동말레이시아에서 석유가 나니까 경제력은 동말레이시아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따지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여러 행사를 했었는데, 동말레이시아의 기독교주의 장관님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지난번 월드캠프 때는 사바주에서 장관님이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셨는데, 제가 월드캠프에 오신 장관님들에게 장관님들을 사귀어서 그 나라에 꼭 방문을 하는데, 제일 잘 사귀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봐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 제가 만나는 장관님들 마인드 교육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 뒤에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마인드 교육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마인드 교육을 사용하고, 마인드 교육을 하고 만나면 장관님들이 다 마음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관님들 만나 복음 전하기 좋은 게 개막식 딱 끝나고 첫 번째 행사가 아침 9시부터 마인드 교육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행사에 와서 개막식의 공연을 보고 또 개막식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처음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이 제가 강의, 마인드 강의는 이 시간이니까 이분들에게 인상에 딱 남죠, 보면은. 제 마음에도, 야, 내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게 이분들이 마인드 강의도 마음을 여니까 나를 다 알잖아요. 제가 그 앞에 서서 한 시간 이상 강연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온 장관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빨리 갈수록 더 좋아서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 사바주의 장관님이 도저히 자기들 청소년부 잡혀있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행사할 시간이 안 난다고 자기들 일정 좀 한가해지면 초청하겠다고. 내가 이제 그 시간을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비워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사와락주가 있는데 이 주에 또 장관님도 또 마음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이 소개해줘서 교사들, 영어 교사들 1,000명이 모이는 영어 심포지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강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 또 청소년부 장관님 초청으로 청소년부의 고위 간부들만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쿠칭으로 옮겨가서는 거기서 시장님이 마음 여셔서 그 시청에 막 직원들 150명 다 모아가지고 마인드 강의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님이 전직 경찰청장님이셨대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경찰청장이 공석에 있는데 아직 이제 임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또 소개해줘서 전 경찰들 간부들 다 모아놓고 마인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더 감사했던 것은 CLF를 하면서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와서 CLF를 하는데 이 쿠알라룸푸르는 모슬렘이 있는 서말레이시아의 수도고 중심인데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CLF를 준비했는데 참 감사한 게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자기들 목사들 한 30명 데리고 오겠다. 또 미얀마 목사님들이 자기들 목사님들 한 20명 또 오겠다. 단체로 막 이렇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수지만 또 말레이시아 목사님들도 있고 CLF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면 제가 가서 선교사님 같이 말을 하는 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CLF에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성경 몇 번 읽어봤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교회 신학교에는 첫 번째 관문이 일주일 만에 성경 한 번을 다 읽는 것이다. 그러면요 대부분 깜짝 놀래요. 다들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냐면 그게 가능하냐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디 다른 나라를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5년 만에 성경을 한번 통독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5년 만에 성경을 한 번 다 봤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보면은. 그게 목사의 자랑이에요. 5년 만에 한 번 본 걸 우리는 일주일 만에 성경을 한 번 다 본다고 하니까 기절하려고 안 하겠어요, 보면. 그게 가능하냐고 다들 눈이 동그래져가 쳐다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첫 번째 관문이라고. 처음 한 2, 3일은 금식하면서 성경만 본다고. 그때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성경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마음에 옳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가면은 그 생각이 부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홍콩 CLF를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신학교 원장님이나 뭐 유명한 어떤 그 목회자들을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광 목사님이 붙여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월드캠프를 하면 그냥 생짜를 붙이면 목사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목사님 교제하면 많은 사람 만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홍콩에서는 어떻게 그냥 처음 온 분인데도 좀 그런 이제 큰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 붙여줬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다 똑똑한지, 목사님이 성경을 피워서 이야기를 해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딱 꺾고 받아들이고 이게 없는 거예요. 둘째 날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또 목사님 교제해주는 교제를 안 받아들이고 성경이 뭐 히브리어로 어떠니 영어 성경이 어떠니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시간도 없고 지금 다른 스케줄도 있고 이런데 이분이 시간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목사님 다른 스케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게 목사님 그 중국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기억이 안 난대요. 저도 사실 성경을 몇 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많이 읽어가지고 그걸 한 번 두 번 맨날 세아리는 게 아니니까 수십 번을 읽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성경 안 읽은 분이구나 싶어서 목사님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성경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목사가 거짓말 못하잖아요.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해보면 한없이 교만해서 마음이 안 꺾여지는 게 성경을 모르면 말씀 앞에서 마음을 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기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젖어들려면 그냥 10분, 20분 읽어서는 성경에 여러분 마음이 성경에 안 젖어들어요. 저는 요즘 해외 가면 비행기 타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그 비행기를 몇 시간 타지? 한 3시간 비행기 타면은 가까워서 좋네가 아니라 에이 너무 짧다. 그래도 한 10시간 넘게 타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성경 읽은 시간이 많아서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면서 말레이시아 일정이 밤 비행기로 갔다 밤 비행기로 오는데 이제 그 시간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성경도 못 읽고 또 도착하면 피곤하고 또 한국 돌아와도 피곤하고 이런데, 제가 웬만하면 물론 밤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루 일정을 아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인 게, 그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 볼리비아를 가면서 한국에서 미국 달라스를 거쳐서 페루 리마를 거쳐서 볼리비아 라파스를 가는데 32시간인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에서 또 필리핀을 가려면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야를 거쳐서 5시간 또 거기서 경유하고 홍콩을 가서 필리핀으로 가는데 또 한 36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렇게 장시간 비행기 타고 어째 가나 하다가 야, 이 시간을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복된 시간이 되겠다. 그냥 성경 읽지 말고 목표를 정해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갈 때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가니까 이제 성경을 그 목표까지 이제 읽기 위해서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이 즐겁고 경유하면 5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 아, 그 시간 성경 읽으면 좋고.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성경을 읽을 차례였는데 성경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지고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 마음에 이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 내가 성경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또 어디 비행기 타고 멀리 안 가나 하고 기다려지는 게, 그 시간 성경에 젖을 수 있는,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다가 읽으면 성경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성경이 잘 마음에, 성경말 잘 마음에 안 젖어들지만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은 성경의 말씀이 쭉 젖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도 신앙의 변화가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잘 변화가 안 온다, 그런 사람들 공통적인 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여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금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게 방패라고 했는데 이 방패가 없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금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이 봤을 때 당연히 신앙이 안 되죠. 보면은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여러분이 개인으로 말씀 안 읽고 그런 사람들은 교제한다고 해서 신앙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마음을 꺾는다는 것하고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꺾는 것, 마음 꺾는 게 참 어렵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어렵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자기를 무시하는 의미가, 성경에 부인하는 거에는 무시하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느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속에서 올라오는 판단, 내 속에 들어지는 마음은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을 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제를 해보면 사람들 마음 속에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그 생각이 부인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두 가지 문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 있으면 은혜 입으려고 하지 말씀과 같이 마음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시간은 말씀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사무엘 시대로 가면 사무엘 시대로 가고 엘리의 아들들의 신앙이, 엘리 아들들이 불량자에서 뭐가 불량자였는지, 이들의 죄가 힘이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했는데 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배를 멸시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와서 앉아있고 그냥 뭐 은혜 입으면 은혜 입고 깨달으면 깨달아지고 졸리면 그냥 자고 그냥 대충 신앙을 하는 이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같구나. 마음의 세계가 같이 흘러가서 여러분 마음이 이끌려져 가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양식을 다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말씀에서 모든 부분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릴지라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데 이 말씀을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시구나. 하나님이 보내는 이 말씀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지? 왜일까요?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친다고 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불량자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란 말입니다. 그 죄가 심히 크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내 신앙이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고친다고 되어 있고 위중에서 건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느냐? 말씀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 신앙 왜 이런 부분 하나님 안 고쳐 주십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 말씀을 보내어 고치는데 그 말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안 받았느냐? 여호와의 제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가 그 마음에 무시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씀에 그 마음이 젖어들고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 젖어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며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악한 자가 어떻게 악한 자의 화전을 다 소멸한다 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호와의 제사가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거예요. 불량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CLF를 하면서 CLF를 하면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CLF 때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뭐 갔던 데를 계속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죠. 한 2시간 CLF 시간에 말씀 전할 시간 한 2시간 주어지면 첫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 깨닫는 법을 몰라요. 특별한 것 아닌데 제가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준다 하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왜? 여러분 대부분 목사들이 사실은 성경 깨닫는 법 딴 거 아니고 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져야 말이죠. 실제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이 유료로 돈을 내고 들어가는 설교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설교 사이트에 가서 설교를 가져와서 그래서 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아니니까 원고를 다운받아서 하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성경 깨닫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성경의 짝을 찾는 법을 알려주고 성경을 풀어나가면 깜짝 놀래요. 야,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성경이 풀어지구나. 그 성경의 짝을 찾고 그 다음 이 성경의 짝을 찾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도 아무렇게나 부여하면 안 되고 성경에 또 짝을 찾으면 영적인 의미가 다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 그러면 그 영적 의미를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접목을 하는가. 그럼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이끌려와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해요. CLF가 참 좋은 게 짧은 시간에 또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래도 웬만큼 성경을 좀 아니까 다들 이제 의롭게 됐다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제가 이번 말레이시아에 가서는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었고 뉴질랜드에 갔을 때 거기는 각 섬나라에서 돈을 벌러 와서 소수 이제 민족들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운에서 큰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니까 호주에서 한 13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큰 홀을 빌려서 이렇게 큰 대중도 집회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많은 그런 목사님들, 교인들 온 거예요. 그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가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다가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불렀던 노래 최혜미 자매 또 박진영 자매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네자 대통령 앞에 불러도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날 맨 앞에 앉아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같으면은 그 노래 안 따라 부를 텐데 아니 근데 여기가 호주인데 이 아프리카 가나 노래를 알 사람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막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서 뒤를 돌아보기 그래서 마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프리카 목사님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가나 목사님인데 선교사래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는 가나 교회가 자기들 지역에 네 개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 모슬렘 나라에서 파키스탄 목사님들, 미얀마 목사님들 와 있는데 이 나라는 말레이시아는 망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도 기독교의 자유가 없고 미얀마도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명을 신청하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 있는데 이런 소수 이제 민족들이 와 있는데 야 이분들 야 이렇게 소수 민족들,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신의 중심에서 이 모슬림 국가인데 이 신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한번 전파합시다. 대승도 집회를 한번 합시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저는 거기 대부분 다 일을 하니까 주말이 좋을 줄 알고 주말에 할까요 하니까 주말보다는 평일이 더 낫대요. 아 그러면 한 며칠 같이 우리가 대승도 집회를 하자. 그래서 곧 말레이시아에서 그 소수 이제 부족들, 민족들이죠. 소수민족 목회자님, 목회자들과 함께 그 교인들을 모아서 덴더 집회를 할 예정인데, 아, 이렇게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너무 소망스러운데, 야, 박 목사님께서 CLF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또 이렇게 가는 곳마다 CLF를 통해서 이렇게 복되게 될 줄 누가 알았냐.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CLF를 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목회자들을 다 이끌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 신앙에 연륜이 있으니까 다들 성경을 30번, 40번, 50번, 60번, 일반교회 목회자들 성경 많이 읽었다는 사람도 몇 번 못 읽었는데,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를, 전 세계 CLF를 하면 전 세계 각국의 교단, 교파, 목회자들 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말씀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이 CLF를 하면서 목회자 모임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들은 분들은 다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신앙에, 아, 내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금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야,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방패도 없이 성령의 금도 없이 칼도 없이 무슨 전쟁을 치르냐.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늘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 왜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고기를 취하고 그 사환들을 시켜서 쇠살 갈고리로 고기를 취해오게 하고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여호와의 제사 드릴 것을 취해오게 하는, 왜 이런 악을 저지르느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여호와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말씀을 알지 않았고, 말씀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는데, 말씀을 알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들 마음에 말씀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가 그들의 삶에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자, 하나님이 이 엘리의 집을 향하여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무시되면 나를 경멸히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의 실력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한 시간들인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말씀에 젖고 말씀에 이끌려오고 그냥 들은 말씀으로만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마음에 마음이 안 꺾여지고 갈등을 느끼다가도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해줘요.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를 가 폭격을 하러 가면 상대방은 대공포를 쏘아서 그 비행기에 폭격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공포는 하늘에다 대고 포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을 어떻게 그 하늘로 포를 뻥뻥 쏜다고 그걸 맞추겠어요, 보면은. 그 대공포로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건 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가 오면은 비행기를 잡는 미사일이 있어서 그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은 비행기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끝까지 따라가면서 여러분을 간섭해요. 이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람 앞에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예 하고 들어도 집에 돌아가서 마음 안 꺾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마음 꺾기 싫은 사람은 뭐 신앙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마지막에 가면 마음 꺾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신앙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래 교회는 내가 안 가면 사람 안 볼지 모르지만은 말씀은 내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을 간섭해주고 말씀이 그 마음을 꺾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를 꺾어봤습니까? 대나무를 딱 꺾으면 두 토막으로 반 토막 딱 잘라집니까?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지죠. 대나무를 꺾이면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딱 잘라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에 금이 있어야 대나무를 딱 잘라내려면 칼이 있어야 이걸 잘라내지. 여러분 산에 가서 대나무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나무를 손으로 꺾어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해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가서 도끼를 가지고 가서 칼을 갖고 쳐서 이걸 잘라내지 손으로 꺾어가지고는 대나무 못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딱 반응되어지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 앞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사람 체면 때문에 또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 또 신앙을 하면서 뭐 마음을 꺾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지만은 집에 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러고 극기야는 뭐 내 신앙 안 하면 되지 뭐 교회 안 가면 되지 마음 안 꺾어도 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내가 잘못된 게 보여지는데 야, 내가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이 말씀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입니다. 우리 늘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좋지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그냥 뒤로 머물러 있으면 눈치만 보고 살살 피해 다니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또 새로운 일 하라 했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눈치만 보고 살살 피해 다니면 되지만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자,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내가 좀 그냥 안일하게 살려고 하고 그냥 좀 태보하려고 할 때 야 이게 나를 망하게 하구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은 이 수학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이 해외에 딱 나가면 유학을 가잖아요. 수학을 못 따라가는 학생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준이 제일 높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수학이 쉬워요. 수준이 낮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학생이 해외에 가서 수학을 하면 수학 공부가 수학이 쉽고 편하겠죠. 외국 학생이 한국에 와서 수학을 하면 어떨까요? 엄청 어렵고 부담스럽겠죠.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고려대학교를 나온 유학 와서 고려대를 나온 형제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뭘 전공했냐 하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했대요. 그 제가 어렵지 하고 물어보니까 무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성적 잘 받았냐? 그 아니요. 성적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공대를 다니려면은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한국 수준이 더 높으니까 거기서 자기 나라에서 나름대로 공부 좀 잘한다고 해도 와서 보면 너무 어렵고 못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학이 어려운 나라에서 쉬운 나라에 가면 편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하다가 뭐 신앙 안 하니까 편하다고 하는 사람 당연히 편하죠. 왜? 안일하게 사는데요. 태보하는데요. 신앙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당연하죠. 우리가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태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근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태보라는 것이 세 가지 태보가 있어요. 사람들은 태보하면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만 태보라고 생각을 해요. 뒤로 물러나는 것만 태보가 아니라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도 태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하고 애플하고 삼성에서 갤럭시 폰을 만들어내고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내는데 삼성이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왔다가 더 이상 새로운 신모델을 개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상 유지를 하면은요.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도 성능이 좋고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새로운 모델을 개발 안 하면
아이폰은 계속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것만 퇴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하는 대로 내가 특별한 문제 없이 적당히 현상 유지하고 신앙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그거 두 번째 퇴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퇴보는 미국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왜 자동차 사업이 몰락했느냐. 여러분 미국 자동차 역사가 포드 같은 회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자동차 사업이 몰락했냐. 여러분 포드사에서 신차를 개발했을까 안 했을까요? 개발했죠. 근데 더디게 한 거예요. 한국은 매년마다 새로운 차가 나옵니다. 2018년형, 2019년형 아마 지금도 또 2019년형 새로운 신차들을 자동차에서는 내놓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앞으로 나가지만은 더디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도 내가 현상 유지하면 적당히 욕 안 얻어먹을 만큼 신앙하면 되지. 그래도 난 시키는 거 뭐 안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도 하긴 한다. 아니요. 그 또한 퇴보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들을 보면 새로운 일들을 하고 보면 왜 진작 이런 일을 안 했지? 야,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힐링 콘서트를 그냥 몇 달에 한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팀마다 준비해서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직장 다니는 젊은 부인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도 계속 직장 다니는 부인들 배가 아픈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일을 시켜 먹을까? 어제 깨달았어요. 아하, 이 힐링 콘서트를 맡겨야 되겠다. 직장 다니는 젊은 부인들 팀에서 힐링 콘서트를 맡겨야 돼. 그러면 밤마다 와가지고 직장 마치고 와서 준비를 하고 마음을 쓰겠지. 지금 완전 열애돼가지고 완전 예비군이라 예비군. 현역에서 빠져가지고 예비군으로 그냥 있는데 제가 보면 그걸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일을 시켜먹지 했는데 어제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어제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서 당장 뭐 이참에 다음 힐링 콘서트는 직장 다니는 젊은 부인들이 준비해가지고 모든 걸 사회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임명하노라 이렇게 이제 담당자로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면은 일을 하려고 보면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주일 학교에서도 또 인성 캠프를 하면서 그 후기를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제 딸도 행동이 변했습니다. 왜? 제 딸 보고 야 너 주일 학교 인성 예절 캠프에 가야 되겠다. 왜요 아빠? 너 인사 잘 안 하잖아. 오늘도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밥 먹다가 일어나서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인성 예절 캠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뭐 버릇이 없다든지 뭐 예의가 없다든지 주일학교 인성 캠프에 보내십시오.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진작 안 했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우리가 일을 하려면 나아가려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적당히 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은 이제 비행기를 격추하게 따라다니는 미사일처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야,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사는 이 삶이, 야, 이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또 다른 이 말씀은 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읽어보면 내 마음이 빠져나갈 때 우리 마음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그래, 우리 마음에는 온갖 핑계가 있고 온갖 이유가 있어서 말씀 앞에 빠져나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말고는 없어요. 왜?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웬만큼 교제를 해도 다 빠져나가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마음이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교제를 받아도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마음의 방향으로 빠져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어느 쪽으로 빠져가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에서 완벽하게 내가 육신의 핑계를 못 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딱 잡아줘요. 물고기를 잡을 때 작은 물고기를 못 잡게 하려고 그 물의 크기를 자로 재어서 검사를 해요. 어부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그 물 코를 재서 몇 센치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그 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큰 그 물에 눈이 크면 웬만한 고기는 다 빠져나가버리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 마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붙들어줘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제를 받아도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래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래 사냐 또 빠져나가버려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불리하면 안 받아들이고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마음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가 더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도 그 말씀과 함께 흘러가야 하는 것이며,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며 또 내가 영적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기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들은 말씀으로 신앙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만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마음이 꺾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나무 꺾듯이 부지직하고 소리는 나고 꺾는 것처럼 보이지만 놓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안 꺾여요. 그래서 마음을 못 꺾는 사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꺾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우리 교회만 올랴 이렇게까지 가요. 말씀 안 읽으면 온갖 빠져나갈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아프리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목사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적으로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빠져나가지 마음을 안 꺾고,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고 마음을 안 꺾어요. 그게 말씀이 없으면 대나무 손으로 꺾는 것처럼 꺾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딱 두 동각이 나서 뭔가 선이 분명하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내가 말씀이 없으면 교제를 받고 지적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신앙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경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존중이 여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존중이 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 없고 또 충성된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우리 마음에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를 두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며 지혜롭게 만들어주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도 말씀은 끝까지 또 내 마음에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부분들이나 말씀이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담대히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